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또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지 분명히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다음 주가 될지 예, 그 이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과 한데 묶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한국에 초능력자 유리 겔라가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뭐 유리 겔라 뭐 이렇게도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 유리 겔라가 나와서 방송에 이렇게 비춰지면서 아주 그 당시에 집집마다 숟가락을 들고 흔들고 고장난 시계에다가 움직여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아주 신선한 일들이었죠. 또 데이빗 카퍼필드라는 아주 유명한 마술사가 또 와서 희한한 마술들을 선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잡고 눈 감고 있었는데 그 앞에 있었던 비행기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주 기적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그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대부분 다 속임수에 불과하죠. 또 예전에 보았던 어떤 한 프로그램 중에서는 자칭 초능력자라 일컫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유심히 비디오로 분석하고 그들이 속이는 걸까 아니면 정말 초능력자일까를 이렇게 밝혀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능력자를 실제로 모셔서 그가 속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한해놓고 정말 초능력이 있는지를 분간해내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 대부분은 다 속이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체는 초능력자를 지금도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초능력자가 있으면 100만 불을 주겠다라는 그런 포상금까지 걸고 초능력자를 찾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증명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위에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의 진위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항상 일어나곤 합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죠. 이 기적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연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아주 기이한 불가사리한 일들 그런 일들이 있죠. 전혀 뭐 듣고 있는지 차이를 모르시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예, 불가사리 뭐 한끗 차이니까 뭐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든지 물 위를 걸으신다든지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든지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는 일들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사도들도 그와 비슷한 일들을 행하지요. 그러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들은 증명을 하기 위하여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을 형성시키는 어떤 도구나 역할로서 제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계기가 된다고 그러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방 모든 다른 종교들 가운데서도 기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전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항상 어떤 이런 기적적인 일들 신비스러운 체험을 항상 몰두하고 관심을 가지는 신자들이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그런 간증들도 많죠.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해결된 그런 간증들, 또 불치병에 있었는데 그것이 나음을 입고 또 천국을 다녀오고 지옥을 구경하고 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가운데에서는 좀 그 신앙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밋밋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나도 그런 경험을 하면 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오늘날에 일어나는 신앙상의 그런 기적에 대하여서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필요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베푸실기를 주저하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병상 중에 누워계신 성도님이 있으면 가서 기도할 때에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과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 대로 매달리고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놀라운 체험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이 있고 없고 또는 하고 안 하고가 우리의 신앙상의 중요한 싸움거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보다 중요하고 보다 분명한 싸움거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목표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방향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적에 대하여서 말해야 된다라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기적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 경험하기를 원하고 소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동등하게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느 때에 많이 등장을 합니까? 특별히 전도할 때, 전도지마다 이 구절은 항상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전도할 때 이 구절을 우리가 인용을 하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이름을 믿으시면 당신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은 하나의 조건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만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자칫 어떤 오해를 가지게 되냐면 이 영접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판단해서 가지는 것이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내 마음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 외에 다른 구절에 우리의 시야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손해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에는 우리가 그 주위에 있는 구절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라는 뜻은 뭘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이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나 사람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영접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나와 있는 구절들도 그 근거를 더 뒷받침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비난과 책임을 던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할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지난 주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인간은 본래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기 때문에 빛이 오더라도 그 빛을 알아볼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의지로 척 알아보고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하기를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죽음이 가까우면 그만큼 이제 마음이 여려지고 마음이 모든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면 쉽게 복음을 접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기 쉽죠. 자, 당신은 이제 1분 후면 죽습니다. 자, 이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삽니다. 사탄을 부정하시고 죄를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믿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왜 빨리 믿지 않으세요? 빨리 사탄을 부정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 누구를 부정해서 반감을 살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인식 차원에서는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영접한 것 같고 내가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그 일들은 여러분들의 힘대로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죠. 베드로가 죽어서 천국문에 도달했습니다. 천국문을 보니까 그 천국문에 간판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겠구나. 그래서 룰루랄라 하고 신나서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통과를 했더니 그 문 뒤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가 너를 태초부터 예정하였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시게 된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질문이 상당히 심플하고 간단한 질문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문제를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내가 부정하지 않고 또는 주일날 되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확신과 증거를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 자주 찔러볼 겁니다. 찌른데 또 찌르고 안 찌른데 찔러보고 그래서 자꾸 확인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은 아 그런 줄 알고 내가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안도감이 있어요. 나는 이 문제를 패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할 때도 간땡이가 부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성경을 살펴보고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사망 아래 놓여있는 우리 자신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곧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사건임을 알아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참된 구세주 되심을 분명히 믿는 정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풍성한 진지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진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제가 예수님을 믿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제가 일일이 그때마다 다 지적하고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믿는다라는 의미가 전부가 아니라 좀 더 엄밀하게 돌아보고 항상 묵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신앙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인생 가운데는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은 가장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이미 그 놀라운 기적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야 올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고 그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이 사실이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내가 그를 믿어서 내가 신자된 자리에 와 있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시큰둥한 반응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사실 나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기적인가 보다 그냥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라도 알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목사가 기적이라니까 기적으로 동의하는 식의 이해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사실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감탄에 마지 않아야 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절망한 때에 그 기쁨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전과 후에 그 분명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불치병이 진단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진단을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억장이 무너지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가족들은 힘들어하죠.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삽니다. 이제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순간 어느 순간 갑자기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정말 그가 스스로 경험된 일이죠. 그러나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같은 불치병이 있었는데 나음을 입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듣는 사람은 입장은 각기각색이겠죠. 아 다행이다.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정말 원래부터 좀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그런 병 아니야? 아, 이 사람 후라이 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듣는 사람도 똑같은 불치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라면 그 사람과 정말 동일한 감정으로 반응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이 불신자에서 여러분들이 신자로 신자 된이 자리에 온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겁니까? 기독교에 복음된 그 복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놓여 있어서 더러운 것으로 밖에 살수 없는 그 영적인 불치병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복음으로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었는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마치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님이 눈을 떴는데 감격이 없다라는 것은 눈을 안 떴던지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어떤 축복을 구하는 신앙이 돼버린 거죠. 제2의 축복, 제3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이번만 좀 이거는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뭐큰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번 사업만 좀 대박 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바그 은혜의 크고 놀라운 부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때를 써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이해를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른 은혜를 구하죠. 좀더 나에게 좀 특별한 어떤 체험들,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사건들을 내게 좀 주십시오라는 것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때그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깊은 부분들까지 들어가서 성숙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병이 나음을 입고 또뭐 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환상을 보고 뭐 은사를 얻고 방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한 일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요. 그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복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깊이 있는 내용과 그 복음의 가치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떤 그 신비스러운 경험과 체험과 어떤 성령의 능력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 심지어 제가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우리 네이퍼빌 지역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이퍼빌 교회에 있는 안 목사는 성령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부인한다고 하나? 뭐, 여러분 성령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예. 여러분 가만두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누구보다 성령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인정하고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또는 우리 목사님이 어떤 성령의 어떤 체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 한번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이렇게 체험을 하면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안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제가 어떤 우리가 신앙상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체험이나 경험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보다 가치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그 분명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서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돌아보면 어떤 놀라운 체험과 어떤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제자반하고는 좀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7살 때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이 다리가 접혀진 거예요. 양쪽 다리가 무릎이 접혀져서 펴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전부터는 잘 지내다가 그런 일이 있어서 저도 놀라고 부모님도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된 거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앉은뱅이처럼 쪼그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서 교회도 못 가고 집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이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어느 기도원에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몇 차례 기도를 받고 나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아주 놀라운 경험이죠.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로 제가 신앙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만족하고 신앙이 견고한 상태로 자랐냐 하면 그렇지도 않죠. 일단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잊고 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돼서 그 당시 유년부 한 3, 4학년들만 모아서 수련회를 했는데 한 2, 300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을 겁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알게 모르게 우리 그룹 속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아주 뜨거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아주 생각할 수 없이 그 모든 유년부 아이들이 아주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막 감격스러워서 다들 여기저기 눈물을 흘리면서 인도하시는 선생님도 울고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놀라고 선생님도 놀라고 온 교회가 다 놀란 겁니다. 그것은 어떤 성령의 역사와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모든 신앙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살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라나면서 또 다른 어떤 특별한 기적과 체험이 왜 나의 삶에는 없는가라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에는 뭔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거든 뭔가라도 좀 사인을 주십시오. 그래서 뭔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은사나 방언이라도 좀 주십시오라는 심정으로 방학 때가 되면 금식기도원을 찾아서 며칠 동안 금식을 하러 다니고 여름에는 금요일날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면서 찬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를 빠르게 100번을 반복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누구를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연습도 해봤죠.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삼각산 정상에 올라가면 능력봉이 있습니다. 그 능력봉에 올라가서 뭐 어떤 좀 능력을 좀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시오.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그 해답이 뭘까요? 그 모든 것들을 잠식할 만한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해답이었을까요? 아니요.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알자 이전까지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알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거기서 여러분들이 눈을 뜬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볼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치유하셨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풍성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뭐 능력의 체험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느 피조물이라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기적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같이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여기 보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겠죠. 물이 있으려면 어떤 기적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출애굽기 17장을 보았습니다만 그 전에 나왔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14장,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나서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 또 달게 해주셔서 그 물을 또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늘로서 만나가 내리고 또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들은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 속에 걷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꾸지 못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 기적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만족시키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기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신앙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봐야 할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하시고 대접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자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종으로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칭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열심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는 문제는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일컬으며 그 백성과 관계하여서 그 백성이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내 백성으로 삼아서 이끌고 있으시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건짐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한 거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로 복음을 증거케 합니다. 이 70인 전도대가 이 제자들이 그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갔더니 이 귀신들도 우리를 보고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그들이 기뻐하죠. 예수님이 마시는 말씀이 뭐예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 사실이야말로 귀신이 떠나가는 그 일들보다 크고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이 사실이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나 기적적인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 속에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다면 어디선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만나지 못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가는 곳마다 물 주세요, 양식 주세요 이렇게 외침으로 점철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작 알아야 될 그 무엇을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심으로써 우리가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여 우리가 그와 관계되고 더 이상 뗄 수 없는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받을 그 어떤 은혜와 기적보다 놀라운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간증이 있고 경험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부분을 더욱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들에 대해서 다소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아가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그 놀라우신 사실들을 기적으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